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삶의 터를 무너뜨린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삶의 터를 무너뜨린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한 10수년, 13년 정도 늦은 BC 444년에 유대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성시키고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벽까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에스라와 협력을 해서 백성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폈습니다.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니까 9장 보면 진정한 회개가 시작돼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나왔고 10장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이 결단, 그러니까 투두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자신들의 사는 곳까지 이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12장에서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삶을 통해 이제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게 13장 3절까지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삶의 구조, 사회의 구조, 예배의 구조를 개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벽, 무너졌던 마음의 벽을 세우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의 내용을 보면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암몬사람, 모압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거기 지금 이제 누구예요? 암몬사람이 또 하나 껴들어가지고 했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이제 온전하게 고치고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죄고 뭐고 그냥 이게 곤죽이 돼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분리하고 온전하게 말씀의 진리로 질서대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이렇게 반드시 죄와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화되지 세상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항상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자 하면 어때요? 늘 그 죄악이 죄악인지조차 모르고 저항하고 자기 욕심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계속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세밀한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 그 배경들을 통해 잘 유추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절이 이제 그런 단서를 주는데, 현대 성경을 통해 보면 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3장 4절. 내가 12년 동안 총독 임기를 마치고 다시 바사 왕궁으로 잠시 돌아가 있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곁방들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민족의 원수인 도비야와 더욱 가까워져서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바른 삶을 위해 애쓰다가 그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한 때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12년의 봉직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일단 갔던 거야. 근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3장 5절. 엘리야십은 성전의 겹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비워 도비야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또 해이해적이 시작해서 자기 연줄 뭐 관계 이런 거 연계해서 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될 리더가 그 율법을 먼저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벽이 약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가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강한 의지가 없다 보니 도비야 같은 죄악의 원흉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수호해야 하는 그 역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그렇게도 방해하던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방을, 성전의 한 구석탱이를 내줬던 거예요. 거기는 어떤 데였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헌물, 뭐 비용을 두는 그런 성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했던 건데 거길 줬다는 거죠. 그게 비워졌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미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마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보면 한 1년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 불과 1년이나 됐겠나 싶은 그 어간에 그렇게 이 민족이 주변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세웠던 그 일들이 막 도미노 무너지듯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때 에스라가 있었을 건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에스라가 죽지 않았더라고 하면 제사장들 그룹 안에서 에스라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대충 귀뚱으로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때요? 그것을 듣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다 보니 자꾸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죠.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면서 너무 좋은 목사님의 책을 그냥 전집으로 다 사다 읽으면서 너무 좋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청년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서 했더니 1년만 다녀오세요. 이런 말 하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 기존에 했던 교회들이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법이다 보니 정말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뭐 1년, 2년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감격들을 다 잊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이 주는 중요성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루에 이 보는 패턴을 봐도 자고 일어나서 하는 그 일들, 뭐 닦고 이빨 닦고 밥 먹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계속 반복 아닙니까? 근데 반복은 왜 필요하냐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존을 필요한 그 반복이 참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찌됐든 백성들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키고 나갔어야 되는 이 리더,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짓.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라는 죄악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짓거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돌아오는 얘기인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총독으로 왔었어요. 통치 20년에. 그리고 지금 32년이라고 그러니까 딱 12년이 맞죠. 그래서 12년 사역을 마친 거고 페르시아로 갔던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총 기간이 아마도 한 1년 남짓 안에 그냥 바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행하는 사역이 13장 4절부터 내용이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이거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곳이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남짓한 잠깐 사이에 레위 사람들은 흩어진 거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계속 민족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끼고 돌았다라는 거죠.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사역까지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바른 삶의 구조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른 삶의 구조가 깨어졌냐면 그 공동체 리더, 목사죠. 목사 때문에 그 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도 약속을 지키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행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그 공동체는 무너지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약속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편법. 이거는 공동체 전체를 속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뭐예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구조를 가지고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란 약속을 지키는 건전한 리더들이 많은 사회죠. 그래서 리더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사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든 간에 결국은 무너지고 그 나라는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리더들의 문제죠. 정치 리더, 경제 리더, 학계, 법계, 뭐 종교계, 이 리더들, 각 분야의 리더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한 공동체에서 리더들의 게으름과 느슨함과 타락은 결국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백성들은 늘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위해서 늘 바른 먹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리더들을 세워서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의 모델이 된 목자의 대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 닮지 못하고 지금 수많은 교회와 그 리더들과 목사들이 사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 리더들이 자기들을 위해 예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군대, 그런 사업, 회사, 가정, 교회 다 힘을 잃고 무너지게 돼요. 그 어떤 공동체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거기에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 약속을 어기고 공평과 공의를 무시할 때 그 사회는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복귀했던 느헤미야는 또 다시 약속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실행을 하죠. 누군가 흐트러진다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흐트러지면 안 돼요. 느헤미야 같아야 돼요.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항상 이 죄에 대한 척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자꾸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모든 그 이 잘못된 것들을 막아야 되죠. 항상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그래서 그렇게 죄를 발견하고 누수되는 것을 발견해내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래 약속했던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그게 진정한 회복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죄를 끊을 때는 단호하고 과감해야 돼요. 타협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또 추구했고 또 다시 드러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들이 또 있었는데 이걸 또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죠. 그러니까 무너진 약속들을 다시 지키게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너진 약속을 다시 지켜가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가정, 약속이 지켜지는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축복된 삶의 지름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 순종의 길뿐입니다. 누군가 질서를 깨려고 해도 모두가 함께 그 약속과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편리한 편법을 따르려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계속된 싸움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뭐가 다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아니라 결국 이 사회는 계속 이런 싸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얘기가 마무리되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들이에요. 결국 시대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이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의 생각에서 말씀이 멀어질 때죠. 말씀의 레이더가 꺼질 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은 마치 비행기가 비행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로 이륙을 하면 저절로 목적지로 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륙하는 순간순간, 이륙 후부터 순간순간마다 풍향과 기압과 모든 것이 비행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부딪힙니다. 근데 어떻게 비행기가 근데도 목적지에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끊임없이 레이더를 통해 자신의 위치,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또 벗어나면 또 돌아오고, 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계속 맞추며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해도 바른 목표를 보면서도 자꾸 그릇된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기준을 따라 자신을 결단하고 조절하고 조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이 없다라는 건 스스로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 이 시대 현 상황이 어쩌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런 상황과 참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모든 세대가 그랬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차분히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길, 반대와 저항이 있고 위기가 있는 이 길이 말씀의 길인가 잘 확인하고 만약 그 길이 사명의 길, 말씀의 길이라면 그런 위기로 인해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담대히 순종의 그런 이 행동을 하는 그런 때다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 욕심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불순종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지적해주는 그 죄들을 빨리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로 되돌아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바른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함께 가기로 한 약속들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힘써 지켜가려고 하는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할 뿐 어떤 소속감과 함께 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약한 걸 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누군가가 강제적으로라도 자기를 끌고 그 목표를 향해 그렇게 가주기를 바라죠. 기도의 모습 보면 딱 그렇잖아요. 나는 할 의지가 없는데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 억지로 나를 이끌으십시오. 이런 식이 많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져 말들이 많을 때 강한 독재자, 그러면서 좀 선한 독재자를 기대하죠. 그런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나타나서 막 이 혼란한 질서를 확 끌어주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나를 주도해 가기를 바라는 좀 대표적인 존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대부분 다 하나님께 막 미루고 또 맡기고 그런 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그렇게 강권적이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뭐 로봇이나 노예처럼 끌려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셨다니까요. 그 의미는 스스로 주도적인 결단을 통해 네가 걸어와라. 네 삶을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선한 약속들에 기꺼이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위배되지 않는 약속이라면 힘써 하나 돼서 여러분 각자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우리 각자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욱 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경고자가 되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고 또 무엇보다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 같은 히스토리 메이커가 돼야 돼요. 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며 꿈꾸던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에서 그 공동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못 박는 말뚝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 되어 서로를 돕고 세워가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로 말미암는 혜택은 누리면서도 함께 해야 되는 책임에는 무관심해서 내가 땀을 흘려 섬겨야 될 때 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억지로 행하고 하고자 하는 이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어렵고 곤고한 상황이라도 한 사람의 결단과 선택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한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저절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깨닫게 하신 대로 땀 흘려 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성장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성실하게 말씀 안에서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생각 여러분 고치고 우리가 고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나 하나라도 하나님 이 작은 이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 이런 속담처럼 우리가 그런 힘을 모으고 하나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